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민수기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까지 들었던 말씀은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정탐의 보고를 들은 내용까지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제와 그제 토요일과 주일에 주어졌던 말씀은 민수기 14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것은 열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대체 어떤 보고를 들었길래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13장 30절과 31절을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2명의 정탐꾼이 보내어졌는데 10대 2로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실로 약속하신 땅이고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고를 하죠.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절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앞에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보고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반드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중들은 어떤 보고를 받아들인 것입니까? 두 명이 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10명이 했던 불신의 보고를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그 백성들이 그래서 밤새 통곡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라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절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아니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확대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그들의 원망의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서 가나안인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가? 그들의 칼에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가? 온갖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의 처자가 그곳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자식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자식들은 거기에 다 포로로 잡혀버릴 것이다.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주 아주 여러 차례 사실은 광야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향하여서 원망하였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아주 중요한 레파토리가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는 우리는 고기도 많이 먹고 그때는 배불리 먹었고 그때는 마음이라도 편안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애굽의 시절을 추억하고 그곳으로 다시 회귀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미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나아가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이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닌 아론이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아론이 그야말로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이때 갈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니다,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호소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백성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위급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불신하는 백성을 참아야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처음이 아니죠. 10번이나 시험하였다. 아주 여러 차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그들을 여기서 쳐서 멸해버리겠다. 이 백성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자라고 권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제안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도저히 이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멸망시키시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여기서 멸망시켰다고 그런 소문이 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의 성품에 모세가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 광야의 시간 내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인자가 광대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간구하실까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저렇게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저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또 저렇게 시험에 넘어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한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중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향하여서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들을 용서하신다는 것,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지는 않으셨지만 이 백성은 반드시 정결하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던 세대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계십니다. 맹세라는 것은 보통 자기보다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무엇을 맹세하고 계십니까? 이 불신앙한 세대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세대들,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그것을 믿지 못한 세대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들이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광야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코앞에 있는데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홍해 길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던 그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길을 따라서 다시 가는 겁니다.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애굽의 방향을 향하여서 거꾸로 광야로 거슬러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맹세가 오늘 본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2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14장 초반부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원망의 말들을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도 들으시지만 그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되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이 말한 그대로, 그들이 불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9절을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 이것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나왔던 그 명단들을 얘기합니다. 광야 1세대이죠. 20세로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세대들이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아까 불평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불평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칼에 죽느니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게 하지 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들이 아까 무엇이라 불평했습니까? 우리의 처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약속을 주시는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만합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맹렬하게 노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끊어내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그들의 후손들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엄중성은 끊이지 않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그 땅을 밟게 될 것이지만 불평한 세대들, 원망한 세대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광야 1세들은 반드시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맹렬히 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 광야 1세대는 이렇게 광야에 엎드러지지만 그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세대의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3절을 보실까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이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유리 방황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은 지금까지의 광야의 여정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탐의 기간인 40일, 그러니까 정탐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보응을 지금 여기서 받게 되는 것이죠. 40일을 1년으로 치니까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걷는 광야 길은 약속을 땅에서 가기 위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수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어지는 40년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들은 앞으로 고생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었는데 이들은 다시 거꾸로 광야길을 돌아가서 사실상 그 광야에서 죽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방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도 이 길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들 동안 광야에 그들의 부모를 따라서 광야 고생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가 걸어야 되는 40년의 광야길은 결국 멸망을 향한 길이지만 이들을 위한 40년의 광야길은 교훈을 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약속의 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부모의 죄를 이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이들이 한 운명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부모의 죄악이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죄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너희 죄는 너희 죄, 우리 죄는 우리 죄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 죄악이 퍼질 때 그것은 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같이 그 짐을 짊어지고 고생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은 단순히 고생길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약속의 땅에 인도해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40년을 걷는 동안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들은 40년 동안 다시 배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한켠으론 하나님께서 이들과 40년 동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대를 광야 기간 동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동일하게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주님께서 다시 은혜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 40년, 부모 세대의 죄악 때문에 같이 짊어져야 되는 이 40년의 방랑하는 광야길은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되는, 배우게 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불신앙의 세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던 이 세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사건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사례가, 이 광야 세대의 반역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이 사례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는 더 이상 이 광야 세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마시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 이들이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길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생길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고생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광야길 같고 고생길 같습니다. 수고가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신 때문에 담당해야 되는 그런 형벌적인 고생의 길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그 고생은 기쁘게 감내해야 되지만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불신 때문에 초래하게 되는 이 길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3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망각한 채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아침에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되고 깨우침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귀한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불신한 세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라고, 회개케 해주시라고, 주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들, 주님을 시험하고 의심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